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다음 달 말에 종료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지원한 북한인 6명과 업체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다음 달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상호 안보 협정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윤극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리가 28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의 안보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United States is deeply disappointed by the outcome of today's vote. Today's vote was nothing more than the attempt by one council member.
우드 차석 대사는 미국은 표결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면서 오늘 표결은 한 이사국이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또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대북결의에 따른 전문가 패널 설립에 찬성했던 나라입니다. 이번에 왜 임기 연장 결의안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까?
예, 그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에 일몰 조항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몰 조항이라는 것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효력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는 얘기인데요. 이 외형상 일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의도는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에서도 바로 나타나는데요. 네벤자 대사는 안보리 발언을 통해서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적절성을 잃었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번에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반대한 것은 사실상 최근의 국제 정세, 러시아가 관계된 그런 국제 정세와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놓고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북한과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약과 군사 장비를 북한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것 역시 그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 패널이 대북결의 위반에 대한 말하자면 조사라든지 감시활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이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통해서 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 노출될 것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미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해서 이 한국의 유엔 주재 대사죠 황준국 대사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범죄가 지금 행해지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해서 또 이게 국제사회에 알리는 통로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통로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보다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편으로는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 정권과 또 이를 돕는 정부, 기관, 개인들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또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또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또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 정권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왔던 거죠. 특히 객관적인 증거와 정보를 토대로 제재 결의 이행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또한 어떤 국가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행위를 눈감거나 허술하게 해서 제재를 무력화하는지를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지적해왔습니다. 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이렇게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죠. 따라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는 이런 과정이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유엔 대변인이 밝혔듯이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계속 유지되고요. 또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이 개별적으로 북한 정권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보리가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한 전문가 패널만큼 구체적이고 또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게 여러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 정부와 민간을 상대로 구체적 질의를 하고 또 관련 문건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나 활동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죠. 이런 통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의 제재 회피 행위가 더 증가하고 또 압박할 수단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대북 제재에 있어서 미국이랑 또 이 서방국들과 다른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강대국이고요. 아울러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말하자면 이 두 나라 역시 동의했고 찬성했기 때문에 제재 결의가 과거에 통과됐던 것인데요. 이런 두 나라가 사실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 등 서방국들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정세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접히 또한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후반기서부터 미국은 중국과 상당히 치열한 말하자면 경쟁 관계를 지금 펼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적대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는 적대 관계를 그대로 형성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과 굉장히 그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협력 그리고 제휴 이런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굉장히 기여하고 또 필요해진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바로 지난 2년 전부터 북한은 대북 제재 이행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나아가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의 근년에 잇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그러니까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든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아무런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도 현 시점에서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펴면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그 전문가 패널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이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움직임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적 해결만이 유일한 출구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외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북 제재는 지난 수년 동안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앞서도 간략하게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전문가 패널은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 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대북제재의 산하 전문가 패널이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 정권의 1차 핵실험에 대해서 대북결의 1718호를 통과시킨 뒤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1718위원회란 이름의 대북제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었죠. 김정은 정권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하고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을 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대북제재위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하야당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가며 핵미사일을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각 시설에 대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등을 토대로 상세히 소개해서 보고서 발표 때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불법 한적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도록 도운 각국 기업과 개인들을 적발해 발표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저승사자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김정은 정권의 사치품 구매 현황 또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노동 착취 상황을 자세히 밝혀서 주민들은 열악한 삶을 사는데 인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가 재원을 전용하는 등 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자세히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보고는 비단 유엔 안보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엔 총회와 또 유엔 인권위사회가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반영 명시됐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없게 된다면 이 북한의 불법 무기의 심각성이나 노동 착취 등에 대한 그런 국제 관심도 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또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루어졌고요.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이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돼 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거부로 연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또 외국 업체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부족한 국가 재원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 과연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별로 그리고 또 그 민간 단체들이 여러 가지 추정치를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요. 북한이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고 이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재원에 40%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전체 외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한국 등 국제사회가 추정치로 얘기한 것들을 보면 북한이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이제 1년 전에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2년에 미사일 도발에 8억 8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부족한 식량 전체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제 전체 어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이 미사일과 핵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은 그 중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을 사실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북한의 그 예산안을 보면은 북한의 관영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방과학과 무기 개발에 국가 지출의 15.9%에 해당하는 자금을 책정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사비의 이제 한 16% 정도를 전체 예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북한이 이렇게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따른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이제 말하자면 낭비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 때문에 정상적인 대외 교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유엔이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대외 교역이 불가능해지고, 이 때문에 사실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더더욱 말하자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 그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과 업체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네, 이번 제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중국, 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개인 6명과 업체 두 곳입니다. 개인은 한철만, 전현근, 정성호, 오인준, 리동혁, 유부흥 등 북한 국적자 6명이고요. 이 업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록법인인 알리스, 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록법인인 파이오니아 벤컨트스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은행의 대리인, 또 해외에 있는 북한 정보기술, IT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법 자금을 옮기거나 위장하고, 또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비밀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돕고, 또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획을 조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스와 파이오니어 뱅컨트 스타프 동사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모회사인 진영 정보기술협력회사에 자금을 지급해서 제재 명단에 이번에 올랐습니다. 진영 정보기술협력회사는 지난해 미국이 북한 IT, 그러니까 정보기술 인력의 국외 외과벌이 활동과 관련해 제재한 기관 중 한 곳이었죠. 또 북한 국적자 전현근은 알리스의 팀장인데요. 파이오니아 뱅커스타 부동산으로부터 이 진영 회사의 대금 지불을 조율하는 데 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인주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대표로서 이 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노동당 39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도 진명합작은행의 러시아 대표, 또 금강은행 중국 대표, 중국의 본사를 둔 단천은행 대표로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와 또 불법 무기 자금 조달을 담당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핵과 미사일, 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안 차단을 위해서 감시와 제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활동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감시와 제재를 통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제 사이버 활동이나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서 말하자면 불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는 이런 활동을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적발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활동에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국가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그런 움직임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현금화, 가상화폐를 통해서 가령 그 현금을 탈취한다 하더라도 화폐를 이것을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차단벽을 설치해서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 이익을 못 보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재의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는 것은 이런 그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말하자면 제재와 감시 활동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제재의 효과하고는 별개 부분인데요. 북한은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말하자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그 이 대북 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겉으로는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실은 앞서도 언급됐듯이 그렇지가 않죠. 앞서 말씀드린 제재 대상이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만 봐도 이 중러 두 나라가 제재 이행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비판했죠. 위성사진 증거들까지 제시하면서 이런 거래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러시아와 북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과 맺은 부패한 거래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최근에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대북제재 위반인 북한 식당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성업 중인 것도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히는데요.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7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뿐 아니라 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갈수록 둔화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대북 제재 이행에서 키 열쇠를 주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런데 특히 작년부터 해상과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방조하거나 방관할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새로운 선박을 구매할 수 없는데도 작년에만 선박 20척 이상을 사들였고요. 매년 상한선을 초과한 정지율을 불법 경로를 통해 반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만 사치품에 포함되는 주류 수백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입했는데 대부분 중국을 경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 주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담화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일본이 이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일본이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 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본이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더 이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담화를 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북한 당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협상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북한 간의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면서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나의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등 일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총리 직할의 고위급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의 발표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건 삼가겠다면서도 북일 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듭 설명해온 바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이 언급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서 북한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이었죠.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북일 평양 선언에 따라서 이 같은 포괄적인 접근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도 이런 일본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왔고요. 특히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편에 서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고 실종자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일본 또 북한 견해차를 좁히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일본이 납북자 문제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본 정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다 이렇게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이즈미 그 일본 총리가 2000년대 초반에 평양을 방문해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소되기는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당시 정상회담에서 시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생존자 5명을 일본에 송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일본은 여전히 북한에 자국민 12명이 납치돼서 북한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송환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일본이 주장하는 12명 중에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으로 입국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입장차는 좀처럼 해소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지난해 초부터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뭔가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 입장에선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이 관건인데요. 이 문제는 인권 문제뿐 아니라 일본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적 사안으로도 오래전에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요코타 메고미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죠.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매우 중요한 정부의 의제 중 하나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기시다 정부 또 집권 자민당 입장에선 이 문제의 진전을 통해서 국민적인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외교에도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김정은 정권은 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미한일 삼각공조가 대폭 강화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이 한미일 협력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대화가 진전될 경우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보상이 뭔지를 좀 탐색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아울러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 주요 사안에서 과연 일본이 어디까지 평양에 유리하게 타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북한 정권이 지난 한두 달 사이 매우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시점이 북한의 전통적 형제국이죠. 쿠바가 지난 2월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은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러시아와는 이미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을 강화해왔고 또 최근엔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노동당 대표단을 중국, 베트남, 또 미얀마에 파견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외교 관례상 국가 간의 정상회담 관련 물밑 접촉은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외교적 결례임에도 25일 담화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먼저 공개했죠. 물론 일본의 반응이 나오자 바로 협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만 첫 담화 당시엔 김정은 위원장의 조바심에 더해서 협상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대일 압박으로 풀이되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29일에 그 담화를 보면 해결할 게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북한도 여전히 일본과의 뭐 협상에 대한 그런 바람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과 일본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처음 이런 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보도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그 공개가 된 것이고요. 아직 두 나라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 오는 4월 10일에 이제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일 미군 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주일 미군 사령부는 그 말하자면 일본 내 군사적인 역할이 직접적으로 그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시에 따라서 주일 미군 사령부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태평양 함대에 연결된 미군의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하고 여기를 통해서 일본과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과 일본은 지금 일본의 5만 4천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 두 나라 간의 군사적 협력과 유대를 점점 더 더욱더 강하게 하면서 유사시에 좀 더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한다. 이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미국과 일본에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과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보고서 또 방위백서 등을 통해서 중국을 우리와 우리의 동맹 또 파트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힘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도 지적해 왔습니다. 미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인태 지역과 국제 체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또 선호하는 권위주의에 맞춰 개조하려 한다면서 시진핑 정부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특히 미 국방부가 의회 제출한 군사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이 현재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가 2022년 기준으로 400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중국이 핵 확장을 계속하면 2035년엔 약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방위백서를 통해서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이제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활동을 늘려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그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측면 말고도 중국의 강압적인 무역, 경제 관행, 또 지난 주말이었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것처럼 그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갈수록 위력으로 그 상대국을 압박해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빚는 모습이랄까요. 또 게다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사실상 방조해 영내 안보 위기를 조장한다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이러한 광폭 행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앞으로 타이완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에도 그 양국 군사 공조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약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임기를 연장하지 못해서 오는 5월 1일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는 소식과 또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지원한 북한인 6명과 업체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소식,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수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